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시연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칭의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요. 어느 일정 부분은요. 한국에는 영화계에 스크린 쿼러제라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할리우드 영화같이 큰 자본으로 만든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대한민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자 1년에 적어도 146일은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스크린 보호제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한미 FTA가 성사되면서 스크린 쿼러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축소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2006년도였나요? 스크린 쿼러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146일에서 73일로 이제 절반으로 축소된 겁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한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좀 실망했지요. 이제 한국의 영화 산업은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해외의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에 의해서 크게 위축되고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쿼러제 발표 이후에 한국 영화는 놀라운 경쟁력을 갖추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천만 관객 영화들 중에 외화는 몇 편 안 됩니다. 외화는 몇 편 안 돼요. 영화 제작 환경이나 자본력으로 비교하자면 상대도 되지 않은 한국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영화 흥행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화 배우일 거예요. 영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배우가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돈에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배우가 중요한데 오래전에 저는 참으로 멘탈이 탁월한 배우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천만 관객 동원 흥행 영화 배우죠. 그 유명한 황정민 씨를 주목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대중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뜻밖의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모습으로 조금은 겸연쩍게 그가 밝힌 수상 소감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이제 요 말 때문에 선배 배우에게 굉장히 혼났대요. 왜 배우 나부랭이라고 했냐고, 똑같은 말이라도. 근데 본인은 그래도 그 마음이 있대요. 자기는 그냥 배우 나부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 나부랭입니다. 이 말을 기사로 접했을 때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신선한 충격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가 있다. 한국 영화의 미래가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배우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요즘 배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배우 한 사람이 영화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모든 성공 이유를 함께 수고한 분들께 온전히 돌릴 줄 아는 이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배우로 있는 한에 스크린 쿼러제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할지라도 한국 영화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요, 전혀 아무런 세상적 보호막 없이 세상으로부터 역사상 끊임없이 공격당해 왔거든요. 기독교 대단히 공격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그냥 공룡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잡혀먹힐 위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위축되거나 절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발전 성장해 온 이유도 사실 스크린 쿼러제 황정민 씨 수상 소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뜻밖에도 기독교 정신인데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이렇게 이신칭의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한 교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약육강식의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붙들기만 하신다면 항상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악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중세 타락한 천주교에 대항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가들의 외침이었지만 이건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건 성경 진리입니다. 이 성경 진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딱 붙들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에 맺히는 열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한기로 흘러가서 그래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심령으로부터 붙들지 못하면 믿노라 하면서 방황하신다고요. 근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사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마음에 바르게 붙들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 가지로 아주 귀한 신앙과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첫째 맺히는 못째 맺히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나는 자꾸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요.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했습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갔습니까? 하면은 책을 안 권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공부법. 이렇게 공부하면 하버드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책을 안 써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주죠. 제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공부법을 안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건 그 사람의 얘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 쫓아가다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남 흉내내다 보면 내 인생 못 살아요. 어쩌면 하버드 대학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자꾸 헤매게 되는 까닭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를 거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의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라고 촉구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좋은 일, 모든 선한 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오직 주만을 자랑하라.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미안하지만 네가 아니다.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목적이 로마서 3장 25절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왜 사람을 자꾸 비판하냐 하면 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이 하는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이신칭의 교리에 확실하게 붙들리게 되면 정말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지요. 로마서 3장 26절 덧붙여져서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털끝만치도 내 자신의 은하 혹은 내 자신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로요 십자가 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요. 우리네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진리예요. 인생 자체가 뭐 예수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 가는 요 국한된 이런 신학적인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요. 인생 자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500개리,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 그리고 아들 7과 딸 셋 모두 한꺼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 때 욥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뼈에 사무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리를 알몸 알몸. 그럼 채워진 모든 것은 뭐예요? 소, 예, 양 7천마리, 낙타 3천, 소 500개리, 남나리 500마리, 많은 종들, 아들 7과 딸 셋. 알몸이었고 알몸이었는데 이거는 뭐냐고요?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단순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멀리 여행 가서 돌아오지 않은 주인집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집주인이냐 착각에 빠지는 격입니다. 무엇이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모두 내 것이냐 착각하여서 하나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리워구리하고 불평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옷이나 하나 걸치고 밥술이나 떠먹고 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공로가 있었던 겁니다. 단기 선교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개인 재능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사실인데도 많이 잊어버려요.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천재적인 사업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없다면 그 천재성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우버라고 하는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택시보다도 저렴한 비용과 누구나 운전기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한 편리함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순식간에 성장했지요. 그러나 만약에 인터넷이나 혹은 스마트폰이 오늘날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버라는 회사가 애초에 가능이나 있겠습니까? 우버의 탄생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동네입니다. 벤처 기업을 적극 후원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의 탄생은 경직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남이 다 차려놓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형국이 우버 기업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빚진 인생이고요, 도움받아서 이때까지 온 것이고, 모두 다 남이 만들어놓은 기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뉴저지 교회협회를 대표하게 된 이것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아야죠.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죠. 진짜 밥상에다 차려진 데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그러나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고 예수님께 이르는 족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짠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냥 진짜 오늘날 어디서 알에서 깨듯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탁 태어난 사람이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겠어요?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라놓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몸으로 나왔는데 첫날부터 입었던 옷은 내가 산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짜 태어나면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이제 나도 따끈따끈한 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같이 생겨요. 요 아기. 예? 요 아기가 밖에 나가서 옷 사가지고 자기가 입는 거 보셨습니까? 다 입혀진 거죠. 누군가 그냥 자기는 그냥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밥상에 놀려진. 근데 누가 자기 입에다가 우유를 물려주잖아요. 누가 그 우유 물려주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 다 해놓은 밥상에 나는 올라가서 먹기만 한 것뿐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지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도 어디서 왔을까요? 또 그 부모의 또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최후로 이 세상에 생명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인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을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죄인된 인생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의로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전적인 은혜. 우리 인생은 대통령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 누구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시민하며 살다가 지옥에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나부랭이에 불과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고하여 차려놓은 진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수고하면서 차려놓은 이 멋진 구원의 밥상을 믿음으로 맛있게 먹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랑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제발 목에다 힘 주지 않게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뭐 잘난 것처럼 이제 좀 목소리 좀 작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 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의만을 자랑하여 전적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신 칭의의 도리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제 항상 감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맺히는 열매는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혹은 불안해하지 않고 확고한 양심의 평안을 갖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확고한 양심, 심판대 앞에서 확고한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맺히는 열매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우리 자신의 선행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불안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내 자신의 의로운 삶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해질 겁니다. 불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착한 사람은 없고 또 언제나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 어제 오늘 결혼식에 갔는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 누님 결혼식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집안 식구가 다 성격이 못됐대요. 못됐는데 누나가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못된 데는 그 누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누나가 또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됐어요. 그렇죠? 네, 되게 못됐어요. 근데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케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한 것만 볼까요? 못된 모습은 안 보겠습니까? 아, 제 자신도 되게 못됐어요 보니까. 애가 뭐 우리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잘할 때도 있어요. 예, 가끔씩. 예. 그러니까 제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저는 구원의 확신 갖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의 의로움은 늘 누더기 같아서 허점이 많아요. 사람의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늘 자신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뻔뻔해지는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급격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안해지지요. 두려워집니다.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둔 교인들 가운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뵀어요. 뜻밖에도 많아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침상에 누워서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암 선고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있어요. More than that.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즉시 불안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우리를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도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항상 이기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붙드셔야 돼요. 늘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 성경 진리는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은 양심의 선물을, 양심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 안에서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온전한 심령의 평안을 언제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계의 그 스크린 코러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스크린 코러제 폐지로 인해서 멕시코 영화 산업은 거의 완전히 망했습니다. 네프타 했었잖아요. FTA 하면서.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가 들어가면서 멕시코 영화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위기가 있어요. 캐나다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요.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미국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 그 영화를 각국의 영세한 영화 기업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용케 살아남았어요. 한국의 영화계는 할리우드에 밀리지 않고 많은 천만 관객 영화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물론 한류로 대표되는 치열한 생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치열한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지요.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저는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9일 청룡영화제에서 그분이 밝힌 수상 소감의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아까 했던 것은 부분이고 저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보통 신문에서 다 빠진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운 아비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2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트로피를 들고서 이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보람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 전도연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전도연 씨와 함께 연기하게 된 건 나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과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은 마치 신앙 간증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신 칭의의 성경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알고 보니 이분은 개신교인 믿는 분이셨습니다. 스크린 코러제로 공룡 같은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계를 3킬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저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서 황정민 씨는 그 이후로 2005년 이후로 국제시장 베테랑 천만 관객 영화 주연 배우가 되었고 수많은 화제작에 출연했습니다. 할리우드를 이긴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자비를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양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상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길도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뿐입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앙 진리를 바르게 붙들게 되면 두 가지 열매, 첫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심판날의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기를 자랑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자랑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 없이 심판날을 담대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은혜 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칭의 성경 진리 안에서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을 조금도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심판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